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9장.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이 일에 관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열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가야에 있는 여러분이 지난해부터 준비를 다해 놓았다고 자랑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열성을 듣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형제들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들을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자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형제 가운데 누구라도 나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갔다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크게 믿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이 형제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그들이 가서 여러분이 약속했던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갔을 때에 마지못해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드린 선물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마음에 바치기로 정한 대로 바치십시오. 아까워하면서 바치거나 마지못해 바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복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씨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씨를 주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푼 선한 일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어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껏 베풀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푸는 선물을 우리가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봉사가 믿는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봉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고 그 기쁜 소식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돕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넘치는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비노는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는 우리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지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밤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여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예스겔서 제2장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아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도 그 두 사람의 경우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에서는 디모데를 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보다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당부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처할 자세로서의 교훈을 이 3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예수도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한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셨습니다. 이제 역사의 끝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고 이 역사를 닫기 위하여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유기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먼저는 자신 스스로의 죄가 두 가지이고 인간관계에서의 15가지 죄목과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이집트의 술사들을 두고 두 가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에서 가장 화평을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지만 범죄로 인하여 불편해진 상태를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지막 시대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죄와 관련 없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겠지만 죄가 절정에 이르는 마지막 시대에는 불편과 때로는 해악을 감수할 각오까지도 하며 살아야 함을 자신이 이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사실을 다음 시간에 말씀해서 거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음과 함께 고통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고 여기에 각자가 믿음으로 답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인데 여기서는 자기로부터 부모로 그리고 점점 옆으로 나아가는 부정적인 목록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 쓰여진 형태가 자기를 사랑하며 이 낱말은 4절에 하나님 사랑의 반대로 쓰인 것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은을 사랑하며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화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라는 바울의 경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했는데 여기서부터 관계 속으로 확대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귀중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극한 교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로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러한 모습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사실 사람됨의 기본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나 사람의 호의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을 일컬음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절인데 무정하며 사랑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분감으로 대처하는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모함하며 하는 것은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정의에 던져질 마귀의 성품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반대말로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사나우며 하는 것은 야만적이며 동물적인 기질로 짐승 같은 기질을 의미합니다. 인격을 갖지 못한 밀림의 약육강식의 원리를 그대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선한 것을 사랑하는 성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지고지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비상처럼 싫어하는 어둠의 성품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의 자연적인 진행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절에 라는 표현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육체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채우려는 모습을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생명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경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이름뿐인 신앙인들, 특히 건전치 못한 이단의 사람들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오지랬는데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이지만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로 오로지 신앙을 보이는 것을 꾸미는 데 치중하는 사람들을 이름입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은 바른 신앙의 상태이지만 이것이 거꾸로 되어 오늘의 말씀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안타까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마주보며 대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쳐다볼 가치를 두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6절인데 여기 표현된 어리석은 여자란 말 그대로는 작은 여자로 최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유인하는 이란 말은 포로로 잡다라는 의미로 생각이나 모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6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종로를 하다 보니 죄를 쌓아 그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미 건전치 못한 이단에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한 여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7절에 상황에 이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입니다. 역사의 사례를 들고 있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직접 언급된 일이 없는 유대의 전통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8절 상반절인데 이 이집트 술사들의 우두머리 임직한 두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얀네, 그는 화를 냈다, 성가시게 했다 그런 의미고 얀브레, 거품의 치유자라는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가신 자들로 날아갈 거품에 불과한 자들이었고 사실 그들의 역할은 그들의 이름대로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8절 하반절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마음이 부패한 자가 그 첫째인데 어둠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부패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 근데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버림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9절인데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세력도 하나님과의 대항해 볼 수 있는 세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갖는 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한 것처럼 이집트에서도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에 철저한 패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역사의 막이 닫힐 징조들은 연계는 물론 보이는 세계에 점점 자주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절대적인 각오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언약은 분명합니다.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생명의 지식에 충만한 데 이르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유월절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날 이집트 장자와 동으로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고센 땅에 살았지만 그들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마땅히 죽어야 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희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동물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나 양은 숫각 가운데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희생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첫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처럼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대신 양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 양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생제물이 될 수 있지만 나귀는 달랐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나귀에 처음 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대신해 어린 양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의 주인이 어린 양이 아까워 그것을 나귀를 위해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의 목을 꺾는 것은 그 나귀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11장 12절을 보면 우리 사람을 가르켜 나귀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식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우리는 모두 나귀처럼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섰던 선지자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귀의 삶과 죽음이 어린 양에게 달려있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한 나귀를 대속하려면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대속을 거절하면 나귀처럼 목이 꺾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심판날에 일어날 장면 일곱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둘째,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았는데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더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썩지 않은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변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몸도 변하고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이 세상의 멸망입니다. 그날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베드로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다섯째 장면은 심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심판대 앞에 놓인 책들입니다. 그 책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도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은 마지막 작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학업이나 군 복무 혹은 결혼 등으로 부모와 친구로부터 작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날에 있을 작별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이 있고 불행하게도 주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결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날에 정죄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본체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면도 갖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도 그의 가장 인간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의 고민과 고통, 두려움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장담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신 것은 이제 곧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류 죄를 십자가에서 홀로 짊어지실 때 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못에 찔린 손과 발을 보여주실 때까지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속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양과 희생제물이 번제로 혹은 속죄제로 제단에 드려졌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곧 포도나무이신 그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아직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Are we downhearted? No, no, no. Are we downhearted? No, no, no. Troubles may come and troubles may go. We trust in Jesus, come will or woe. Are we downhearted? No, no, no.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